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의 금리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아시아 증시들 대부분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는 개장과 함께 등락을 거듭한 끝에 결국 1% 이상 하락했으며 선전 성분 지수도 3% 가까이 떨어져 만선이 붕괴됐습니다. 한국과 호주, 타이완, 홍콩 등 다른 아시아 증시들도 대부분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일본 증시만 3.6%가 올랐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어제 기준금리를 0.25% 내린 4.6%로 조정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소비를 촉진시키고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인민은행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경제의 건전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완화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증시가 어제 3에서 5%씩 상승하는 등 일부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리아의 바샤르 알라사드 대통령은 러시아가 시리아를 계속 지지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오늘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언론 매체인 알 마나르 텔레비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인들을 강력히 신뢰한다며 이는 지난 4년에 걸친 러시아 시리아 내전 과정에서 입증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또 미국을 동맹국이나 우방국들을 저버리는 나라로 비난하면서 러시아는 미국과 달리 옛 소련 시절부터 한결같은 나라라고 추켜세웠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이와 함께 시리아에 파견돼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는 헤즈볼라 전사들의 존재는 합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의 고위 군 관계자들이 오늘 필리핀에서 남중국해 사태와 관련한 양국 간 군사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필리핀 군 대변인에 따르면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과 헤르난도 이리베리 필리핀 육군 사령관은 이날 남중국해 사태를 비롯한 안보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베니그노 아퀴노 대통령과 볼테르 가즈민 국방장관 등 필리핀 정부 고위 당국자들도 면담했습니다. 가즈민 국방장관은 이 자리에서 남중국해를 항해하는 필리핀 선박들을 미군 정찰기가 호위해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는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타이완 등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메릴랜드주가 인종과 국적 등에 기반해 용의자를 추적하는 경찰의 수사기법을 금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 같은 지침을 마련한 것은 메릴랜드주가 처음입니다. 메릴랜드주 법무장관이 어제 발표한 이번 지침에는 경찰이 일상적인 순찰 활동 시 특정 인종이나 종족, 종교, 성 정체성 등을 범죄 혐의 대상으로 고려하지 못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지침은 이 같은 개인적 특성들이 특정 범죄 수사에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구체적인 사항이 담긴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을 때만 적용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시에서는 지난 4월 비무장 흑인 남성이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가 수감 도중 사망해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지난 2001년 미국의 9.11 테러로 뉴욕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붕괴할 당시 먼지로 뒤덮인 채 가까스로 살아남았던 여성이 사건 발생 14년 만에 숨졌습니다. 올해 42살의 마르시 보더스 씨가 이번 주 초 위암으로 숨을 거뒀다고 그의 가족이 인터넷 사회 연결망 매체인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습니다. 보더스 씨는 테러 당시 세계무역센터 제1건물 81층에 입주해 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보더스 씨는 이날 무너진 건물 더미 안에서 뽀얀 먼지에 뒤덮인 채 빠져나오는 모습이 AFP 통신 기자의 사진에 찍힌 뒤 이른바 먼지 여성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정부군 복장을 한 무장괴한들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 기지를 공격해 연합군 병사 2명이 숨졌습니다. 나토는 성명에서 오늘 아프간 남부 헬만드주의 나토군 기지가 공격을 받았으며 이에 연합군이 즉각 대응해 괴한 2명을 모두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격을 벌인 괴한들이 아프간 정부군 소속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아프간 정부군이 미군이나 다른 연합군을 살해한 사례는 수십 건에 달합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이 워싱턴 DC 근교에 총을 파는 가게에 가보면은요, 각종 총기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가격도 다양합니다. 손님들의 발길도 끊이질 않죠. 미국은요, 수정 헌법에 따라서 총기 소유를 보장하고 있는 나라죠. 누구나 신원이 확인이 되면 이민자들도 영주권만 있으면 별 문제 없이 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생명을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미국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주는 제도가 마련된 나라지만은요, 이러다 보니까 총기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꼴로 총기 사고가 나죠. 총기 범죄를 분석하는 한 단체가 낸 자료를 보면은요,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이 무려 21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의적인 사고도 있지만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도 사고가 나죠. 지난달에는 7살짜리 아이가 총을 갖고 놀다가 방아쇠를 그만 당겨버려서 같이 놀던 3살 아이가 죽었고요. 지난주에는 또 2살 아기의 실수로 발사된 총에 아빠가 맞아 숨지는 이런 비극이 났습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 내 총기 규제에 애를 써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또 심장이 철렁 내려앉을 만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작은 도시의 한 고등학교에서요, 총기를 든 14세 소년이 인질극을 벌였는데요. 교사 1명, 또 학생 29명, 총 30명이 교실 안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인질극이 오래 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은요, 다행히도 선생님이 소년을 설득하고 출동한 경찰이 이 소년에게 투항하라고 유도를 한 끝에 인질극은 끝이 났고 참극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누군지 신원이 밝혀지지 않고 있고 또 정신감정 후에 사법 처리된다고 하는데요. 참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미국인들은 다시 한번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특히 이 공포에서 떨던 학생들은 1분이 1년 같았을 텐데요. 이 소년을 투항하도록 이끈 경찰과 교사의 역할에 다들 박수를 보내곤 있지만 만약에 이 소년이 총을 쐈다면 전혀 다른 얘기가 전해졌겠죠. 미국인들은 14살 어린 학생이 총을 갖고 교실에 들어갔다는 사실에 또 한 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란 불안감 때문일 겁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주요 미국 소식 바로 알아보고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서 주요 뉴스의 배경과 용어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기획물 오늘은 미국은 지금 이어집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19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가끔 구름 많겠는데요. 함경북도는 새벽 한때 비가 오고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6도에서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낮 최고 13도에서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평양 구름 많겠습니다. 20도에서 29도 분포, 신의주 역시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18도에서 28도, 개성은 오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18도에서 28도 기온 분포 예상합니다. 날씨 전해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볼까요? Ed Sheeran이 부릅니다. Photograph 감상해보시죠.
photograph. We made these memories for ourselves, where our eyes are never closing, hearts are never broken, and time's forever frozen still. So you can keep me inside the pocket of your ripped jeans, holding me closer till our eyes meet. You won't ever be alone. Wait for me to come home. Loving can heal. Loving can mend your soul. And it's the only thing that I know, no. I swear it will get easier. Remember that with every piece of you. Mm-hmm. And it's the only thing we take with us when we die. Under the lamppost back on 6th Street, hearing you whisper through the phone, wait for me to come home.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들에 들어와 있습니까?
네,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개인 이메일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클린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예, 중국 증시 폭락 여파로 미국 증시까지 폭락하면서 미국 대선 후보들이 중국 당국의 경제 정책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투표소에서 자가 촬영, 그러니까 셀피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 정가 뭐 이미 뜨겁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오늘 첫 소식으로요.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최신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도록 하죠.
예, 여러 가지 악재와 논란에도 불구하고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다른 민주당 후보들보다 여전히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스턴에 있는 서폭대학교가 이 아이오와주에서 실시되는 당원대회에 참가할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인데요.
네.
예, 응답자 절반이 넘는 54%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네, 미국 대선의 풍향계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비중이 있는 주에서 나온 결과라 눈길을 좀 끄네요.
예, 최근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들쑥날쑥하면서 힐러리 대세론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라 예, 클린턴 후보에게는 더 반가운 소식이 될 텐데요.
네.
예, 반면에 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버니 샌더스 후보는 이번 조사에서는 20% 지지로 2위에 머물렀습니다.
네, 요즘 계속 출마설에 나오고 있는 이 조 바이든 부통령에 대한 조사도 있었군요.
예, 조 바이든 부통령은 출마를 선언하진 않았는데요.
네.
예, 그래도 11% 지지를 얻어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이 개인 이메일 사용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도 클린턴 후보에 대한 민주 당원들의 강력한 충성도를 보여주는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이 여론조사가 선거 결과로 그대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예, 그건 이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클린턴 후보의 개인 이메일 논란이 자신들에게 이 개인적으로 별 문제가 안 된다는 답을 했는데요.
네.
예, 하지만 이 절반 넘는 응답자가 이 문제가 그래도 내년 대선에서 클린턴 후보에게 악재가 될 걸로 보인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자, 현재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버니 샌더스 후보에 대한 아이오와주 민주당 유권자들 반응은 어떤가요?
예, 아이오와주 민주당 유권자들에게 이 클린턴 후보가 가장 인기가 많긴 하지만 이 가장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후보로는 샌더스 후보를 꼽았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 지금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조 바이든 부통령이 대권 도전을 선언한다면 이 상황은 또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소식이 또 하나 나왔나요?
예, 바락 오바마 정부 강요들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톰 빌생 농무부 장관이 어제 25일 힐러리 클린턴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아이오와주 주지사를 지낸 빌색 장관은 지난 2008년 이 민주당 경선에서도 클린턴 후보를 지지했었습니다.
네, 뭐 개인 이메일 논란과 바이든 부통령 출마설이 나돌고 있는 상황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예, 빌색 장관은 이 아이오와주에서 발행되는 한 신문 웹사이트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는 의견을 실었는데요. 클린턴 후보가 중산층을 더 늘리고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을 갖고 있고 또 풍부한 정치 경험과 지도력을 갖춘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예, 빌색 장관은 20년 넘게 유지해온 자신들의 우정도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거론했습니다. 빌색 장관은 오늘 26일 아이오와주에서 열리는 클린턴 후보 선거 유세장에도 모습을 볼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뭐 클린턴 후보에게는 연거푸 좋은 소식이 들린 건데요. 하지만 마냥 마음만 놓을 수가 없겠죠.
예, 클린턴 후보는 아직까지는 이 버니 샌더스 후보처럼 이 진보 좌파 성향 민주당원들의 마음까지 얻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네.
예, Move on ORG 정치행동 또 루츠 스트라이커 같은 진보단체가 공동 서명한 편지를 오늘 중으로 클린턴 후보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클린턴 후보에게 현재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월가 관련 법안을 지지할 걸 촉구하고 있는데요.
네.
예, 이 문제 법안은 월가에서 고연봉을 받으면서 일하던 임원들이 관직에 나갈 경우에도 계속 일정 부분 월급을 지불해왔던 관행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샌더스 후보나 마틴 오말리 후보 등 다른 민주당 후보들은 이 법안 지지 의사를 표명했지만 아직까지 클린턴 후보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 폭락의 여파가 미국 정가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25일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동시에 인하하면서 적극적인 부양책을 내놨는데요. 미국 증시는 또다시 하락세로 마감을 했네요.
예,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뉴욕 증시가 어제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월요일인 24일에 폭락했던 뉴욕 증시는 이날 오전에 잠깐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네.
예, 하지만 마감 앞두고 다시 떨어졌습니다. 예,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결국 15,600대로 마감을 했고요. S&P 500지수는 25.6%포인트가 떨어진 1,860대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20%포인트 가까이 내려서 4,500대의 장을 마치면서 이 중국 증시 폭락 여파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증시까지 이렇게 타격을 입었다는 게 그만큼 중국의 주가 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말이겠죠?
그렇습니다. 이 중국 주식시장은 지난 6월 중순 이후 한 달 만에 약 30%가 폭락했습니다. 이 중국 당국은 과거 수출 호조와 투자를 앞세워서 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던 성장 가도에서 이 방향을 틀어서 내수에 집중하면서 당국의 주도에서 주식을 발행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시켰는데요. 하지만 너무 과하게 끌어올린 주가 거품이 꺼지면서 이 주가 폭락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거기다가 최근 수출 촉진을 위해서 위안화를 이 달러에 대비해서 평가 절하하는 조치를 하면서 오히려 불안이 더 가중됐습니다.
네, 미국에서는요 이런 중국 주식의 폭락에 대해서 중국 당국의 책임론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예, 중국 당국의 금융시장에 강제로 개입해서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건데요.
네.
예, 이런 중국 당국 처사로 인해서 결국 미국의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만큼 중국 당국이 더 투명한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 후보들 중국에 대한 미국 정책을 비난하고 있나요?
예, 공화당 후보들 사이에서 특히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네.
예, 사업가 출신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정책을 펼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중국에 너무 의존하는 결과를 낳았고 미국 경제가 지금 그 값을 지불하고 있는 거라면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네, 민주당 후보들도 대중국 정책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이죠?
예, 버니 샌더스 의원은 미국의 무역 정책과 부유한 기업인들을 비난하면서 미국의 일자리를 중국으로 빼돌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지난달에 중국의 미국 정부와 기업들을 상대로 해킹한 사건과 관련해서 중국이 미국의 모든 것을 해킹하려 한다며 이 중국 정부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네. 대선 후보 중에는요. 이번 주가 폭락 사태에 책임을 이유로 해서 다음 달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공화당 대선 후보죠.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가 다음 달 미국을 처음으로 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오바마 대통령이 과감히 취소하는 결단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워커 후보는 중국 당국이 주식시장에 개입하고 자국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 위안화를 평가 절하할 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일삼고 있다면서 중국의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백악관의 반응은 어떤가요?
예,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월요일 중국 당국의 경제를 엄격히 통제하기보다는 경제 계획을 위해서 보다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 이 재무부 성명을 언급하긴 했는데요.
네.
예, 하지만 중국 당국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진 않았습니다. 예, 백악관은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양국 정상회담 의제를 사전 조율하기 위해서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베이징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중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열리겠지만은요, 이 오바마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네요.
예, 지난 6년여간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사이버 해킹 공격이라든지 남중국해 군사시설 건설 등을 직면하면서 중국의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국제평화를 지킬 걸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식 폭락 사태로 중국의 느린 경제 성장이 미국의 경제 회복과 국제시장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게 됐는데요. 특히 중국이 미국의 최대 채권국인 만큼 중국의 내수시장 안정과 균형 잡힌 성장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입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에서요. 현재 투표소 안에서 셀피 허용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좀 알아보죠.
예, 이 논란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 셀피가 뭔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 셀피는 카메라나 손전화로 자신의 모습을 직접 찍는 걸 말하는데요. 한국에서는 흔히 셀카라고 합니다. 예, 사람들은 보통 어디 여행을 갔거나 맛있는 걸 먹을 때 혹은 친구와 만났을 때 자신의 모습이 멋져 보일 때 이렇게 셀피를 찍고 또 이 셀피를 인터넷 사회 연계망 서비스 그러니까 소셜미디어에 올려서 자신이 어디서 뭘 하고 또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등을 사람들에게 알리곤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투표소에서까지 셀피를 찍는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유권자가 투표소에 들어가서 자신이 기입한 투표용지를 이 셀피로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리기 시작한 건데요. 그런데 자신이 누구를 찍었는지를 이렇게 셀피로 알리는 것에 대해서 비밀 투표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대론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옹호론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뉴햄프셔주에서 법원의 판결이 나왔죠?
예, 뉴햄프셔주는 지난 2014년 투표소에서 기입을 끝낸 투표용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리지 못하는 법을 제정하고 만약 이를 어기면 $1,000 벌금을 물게 했는데요. 그러자 민권단체인 미국 시민자유연맹이 이 법이 위헌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뉴햄프셔주 연방법원이 미국 시민자유연맹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 콩고드 연방지방법원의 폴 바버도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투표용지 사진을 게재하는 게 표를 사거나 유권자를 강압하는 행위,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사용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유권자의 표현을 제약한다면서 이 뉴햄프셔주 법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 대다수의 주들은요, 아직 비밀투표 원칙에 따라서 셀피를 허용하지 않고 있죠.
예, 인디애나주의 경우는 투표소에서의 사진 촬영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메인주나 오레건주, 유타주는 최근 법을 고쳐서 투표소에서 찍은 셀피를 게재하는 걸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법을 바꾸는 주들이 늘어나면서요, 앞으로 투표소 셀피 문제가 더 확산하지 않을까 싶은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전문가들의 의견 역시 나뉘고 있는데요. 저명한 선거 전문가인 UC 어바인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의 리처드 헤이슨 교수는 이번 판결이 판사의 중대한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헤이슨 교수는 투표소에서 이 셀피를 금지하지 않는다면 돈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가 다시 등장할 것이고 기업주나 노조 지도자가 특정 후보를 찍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같은 학교의 어윈 캐머린스키 교수는 뉴햄프셔주는 정치적 표현을 제약하는 법이었다면서 법원의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네, 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주제 소개해 주시렵니까?
네, 낙태라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이 자연 분만 시기 이전에 태아를 모체에서 분리하는 일을 말합니다.
네.
그런데 미국 연방 하원이 임신한 지 20주가 지나면 낙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가 바로 미국의 낙태 찬반 운동입니다.
네, 미국에서는요 낙태를 반대하는 진영을 프로라이프라고 부르고요. 낙태를 찬성하는 진영을 프로초이스라고 부르죠.
맞습니다. 영어에서 접두사 프로는 뭔가를 지지하다, 뭔가에 호의적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프로라이프는 생명을 옹호한다는 의미에서 낙태를 반대하는 측을 이루고요.
네.
반대로 프로초이스는 여성의 선택을 옹호한다는 의미에서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진영을 뜻합니다.
네, 특히 미국에서는요, 정치적으로 낙태에 대한 자세가 확연하게 갈리죠.
물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수적인 공화당에는 이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이 대다수고요. 반대로 민주당 쪽에서는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네.
그리고 공화당 외에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단체들이 거의 프로라이프 진영에 들어가고요. 여성 권리를 향상하려고 노력하는 여성단체 대부분은 프로초이스 진영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자, 그런데요. 궁금한 게 현재 미국에서는 낙태가 불법인가요?
이게 좀 얘기가 긴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지난 1973년에 나온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임신하고 처음 3개월 동안은 산모가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기, 그러니까 임신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는 주 정부가 산모의 건강에 관련된 경우에만 이 낙태 절차에 개입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임신하고 6개월 안에 낙태를 하면 법을 어기는 건 아닙니다. 이 판결이 바로 그 유명한 로우 대 웨이드 판결입니다.
네, 그러면은 1973년 이전엔 낙태가 불법이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1970년에 하와이 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뒤를 이어 몇몇 주가 같은 조처를 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는 불법이었습니다.
예.
물론 이 아이를 가진 사람이 생명이 위험할 때는 예외였습니다.
예, 그렇겠죠. 그러다가 결국 낙태에 대한 논쟁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간 거군요.
그렇습니다. 1973년 미국 대법원은 태아가 어머니의 자궁 밖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기, 그러니까 임신 6개월 이상 된 시점이 되기 전까지는 임신한 여성이 어떤 이유로든 임신 상태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스스로 내릴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는데요.
네.
이 판결이 나오면서 낙태를 금지하던 각종 법률들이 없어진 겁니다.
네, 그럼 이미 42년 전에 이른바 프로초이스 진영이 이긴 셈인데요. 아직도 낙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그런데요, 이 낙태를 반대하는 이른바 프로라이프 진영이 포기를 하지 않고 저항한 결과입니다.
네.
1973년에 연방 대법원이 프로 초이스 진영의 손을 들어줬지만 프로 라이프 측은 이 판결을 무력화하려고 지금까지 이런저런 방법을 써서 꾸준하게 싸워왔습니다.
네, 이 프로 라이프 진영에서 종종 극단적인 방법을 써가면서까지 논란을 만들었었죠.
맞습니다. 이 낙태 시술을 하는 병원을 공격하거나 낙태 수술을 해주는 의사를 살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건 흔하지 않은 좀 극단적인 사례였고요. 이 프로라이프 진영은 대개 선전선동이나 계몽운동, 항의시, 의회 로비, 그리고 소송 같은 방법을 통해서 이 낙태를 막거나 제한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90년대 초에 이 프로라이프 낙태를 반대하는 측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이 연방대법원에서 나왔었죠.
네. 그게 바로 이 펜실베이니아주 가족개혁협회가 주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네.
당시에 이 펜실베이니아 주정부가 낙태를 제한하는 규정을 다양하게 만들었는데요. 이 연방대법원은 판결에서 주정부 손을 들어주면서 여성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각 주정부가 낙태 규제 조항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판결이 프로라이프 진영이 낙태 반대하는 진영이 프로초이스 진영에 대항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주정부나 주의회를 움직이면은 낙태를 제한할 수 있게 된 거라서 그렇습니다.
네.
구체적인 방법을 들면요. 먼저 낙태 시술을 받는데 필요한 과정을 최대한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 병원에서 유지해야 할 시설이나 위생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식도 있는데요.
네.
실제로 주지사 자리나 주의회를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런 방식들을 적절하게 써서 낙태를 실질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프로라이프, 프로초이스, 낙태 찬반 운동 관련된 논쟁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 기자, 그럼 이번에는요, 낙태와 관련해서 중요한 통계자료 몇 개만 좀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요, 이 미국의 낙태율이 떨어졌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최근 AP통신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나온 수치인데요.
네.
지난 2010년 이후 미국 전체 평균으로 낙태율이 12%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낙태를 아주 까다롭게 규제하는 중서부 몇몇 주에서는 이 수치가 15%나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네.
1973년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에 미국 내 낙태 시술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다가 1980년대 정점에 다다랐고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낙태율이 줄곧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낙태를 반대하는 프로라이프 진영의 노력이 효과를 보고 있는 건가요?
네, 물론 이 낙태 반대 진영에서는 자신들의 노력이 결실을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낙태 병원에 대한 주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미 전역에서 낙태 시술을 하는 병원이 많이 줄기는 줄었습니다.
네.
이런 요소가 이 낙태율이 떨어지는데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줬을 수는 있었겠죠.
네.
하지만 다른 분석도 있는데요. 요즘에 피임 기술이 발달해서 낙태율이 떨어졌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임을 해서 애를 좀 덜 가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도 낙태율도 떨어질 거란 그런 전제에서 나온 분석이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또 청소년 임신율이 많이 떨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나이가 어린 여성들이 아이를 가지면 낙태할 확률이 높아서 그렇겠죠.
네.
아무튼 이렇게 낙태율이 떨어지는 현상을 두고 프로 초이스 진영과 프로 라이프 진영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낙태에 대한 미국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지 좀 알아보죠.
네,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올해 5월에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네.
미국인 가운데 딱 절반인 50%가 자신을 프로 초이스, 즉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이 비율이 47%였으니까 올해엔 이 비율이 3%포인트 늘어난 겁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토니 베넷이 부릅니다. The Good Life 들어보시죠. 네, 미국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현장을 소개하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미국에는 이 공동체 지원 농업 CSA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하는 농업의 한 형태인데요. 이 CSA의 회원인 소비자들이 생산자에게 농사에 필요한 현금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갓 수확한 농산물을 제공받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자인 농민은 안정적으로 농사에 전념할 수가 있고요. 이 회원 소비자는 또 저렴한 비용으로 신선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 뉴욕주의 한 농장 주인은요. 이 CSA 프로그램을 통해서 뉴욕 시내에 있는 한 대형 법률 회사에 아주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매주 배달하고 있는데요. 김현숙 기자가 자세한 얘기 전합니다.
4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넓은 농장에 갖가지 채소 농사가 한창입니다. 대도시 뉴욕에서 약 100km 떨어진 곳에 있는 이 농장은 지난 1894년부터 글래보키 가문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존 글래보키 씨가 농장주로 농장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지요. 존 글래보키 씨는 사업가 기질이 넘치는 젊은 청년인데요. 공동체 지원 농업 CSA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농사한 신선한 농산물을 뉴욕 시내에 위치한 사무실에 직접 배달하며 농장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What's good about it as a grower to have payment for product up front, it gives you
공동체 지원 농업 프로그램의 장점은 농부들이 선급으로 판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미리 돈을 받아서 종자도 사고 농사에 필요한 것들을 쉽게 마련할 수 있죠. 판매처가 보장돼 있다는 점 역시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CSA 프로그램은 회원 소비자들이 $525를 미리 내면 22주 동안 매주 6가지에서 8가지의 채소를 소비자가 있는 곳으로 배달해 주는데요. 물론 제철에 딴 신선한 채소만 공급하지요.
Many different type of root vegetables, different types of greens, seasonal.
저희 농장에선 무, 당근, 고구마 같은 다양한 뿌리 채소도 키우고 있고요. 또 각종 적색 채소와 토마토, 옥수수 같은 계절 채소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존 씨는 갓 따온 옥수수를 그 자리에서 한 입 베어 먹는데요.
All yellow sweet corn. Sweet. You don't even have to cook it.
우리 농장에서 나는 옥수수는 요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먹어도 굉장히 달아요.
매주 목요일 조은 씨와 농장 직원들은 뉴욕시로 떠날 채비를 하느라 분주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새벽 큰 트럭에 신선한 채소를 가득 싣고는 대도시의 복잡한 도로를 지나 윈스턴 앤 스트론 법률회사 건물에 도착하지요. 밭에서 갔다 온 채소가 듬뿍 담긴 상자들이 사무실에 도착하자 기다렸던 직원들이 가방을 들고 모였는데요. 현재 직원 24명이 CSA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법률회사 직원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채소를 고르는 모습이 이채로운데요. 전 직원이 이 CSA 프로그램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하는 르네 씨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농장들도 살릴 수 있고 또 도시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은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며 기쁜 표정으로 채소를 가방에 담습니다.
And it's fresh and it's a little weird that you get it at work.
이렇게 일하는 사무실에 농산물이 배달되는 모습이 좀 어색해 보이지만 농장에서 온 채소들이 얼마나 신선한지 모른다고 했지요. 또 다른 직원들은 이 프로그램의 장점으로 무엇보다 편리함을 꼽았는데요.
It's nice to get these fresh produce every Friday.
빅터 씨는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밭에서 갔다 온 신선한 농산물이 사무실로 배달 오니까 굳이 장을 보러 갈 필요가 없다며 편리해서 좋다고 했고요. 미카엘라 씨는 직장인의 불규칙한 식습관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신선한 채소를 접할 수 있는 날이 CSA가 배달되는 날이라며 워낙 바쁘게 일하며 장 볼 시간도 없다 보니 매주 이날을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마티나 오엔스 씨는 윈스턴 앤 스트론 법률회사의 공동체 지원 농업 CSA 프로그램을 도입한 장본인입니다.
One of my biggest initiatives here is to bring people together in the office. And this has done that.
제가 CSA 프로그램을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직원들이 함께 모이는 공간을 제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각자 사무실에서 바쁘게 일하다 보면 서로 이야기할 시간도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대표 변호사들부터 사무직원까지 다 채소를 가지러 오니까 얼굴도 보고 또 서로 요리법도 공유하면서 어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실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농업 역시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하지만 존 글래보키 씨는 CSA를 통해 농업 자금과 판매처가 보장되면서 농사를 짓는 데 큰 힘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농부들에게 안정성을 제공하는 공동체 지원 농업 CSA는 이렇게 지역 농장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초기 테러 공격, 방사선 유출, 행성 충돌. 바로 재난 영화에 등장하는 단골 소재들이죠. 하지만 이 현실에서도 이렇게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의 위험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이 유별나게 걱정되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 미국에 탄생했는데요. 미 중부 캔자스주에 가면 이름하여 서바이벌 콘도, 그러니까 생존 아파트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곳이기에 각종 재난 상황도 걱정 없는 걸까요? 김현숙 기자가 이 특별한 곳을 소개합니다.
미국 캔자스 북부. 한적한 들판에 중무장한 경호원과 방탄 차량이 서 있습니다. 고해상도 감시 카메라와 저격수를 위한 탑도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곳은 군 부대가 아닙니다. 이곳은 과거 냉전 당시 미군의 아틀라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미사일 격납고였죠. 그런데 부동산 개발업자인 레리 홀 씨가 1965년 퇴역한 이곳을 사들여서 서바이벌 콘도라는 이름의 고급 아파트로 꾸민 겁니다.
What we've got here is an Atlas F missile silo that in terms of
원래 여기는 아틀라스 F 미사일의 격납고였습니다. 굉장한 시설이었죠. 이런 시설을 처음부터 지으려면 1억 2천만 달러는 들 겁니다.
이 아파트의 건물은 총 14층인데요. 물론 지하로 14층을 내려가지요. 모든 층을 최첨단 승강기로 이동할 수 있고 25m 길이의 수영장과 최신 시설의 영화극장, 등반용 암벽도 있습니다. 물과 전력 공급을 위한 시스템도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있지요.
If we lost the grid connection, we've got a primary generator, a secondary generator.
외부의 전력 공급이 끊길 것에 대비한 1차 발전기와 2차 예비 발전기까지 있습니다. 또 자체 풍력 발전 시스템도 갖췄고요. 재생 가능한 건전지도 대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바이벌 콘도는 생존 아파트라는 이름답게 외부와 접촉 없이도 5년간 살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각 층마다 분말 형태 음식이 저장돼 있고 수생 농장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서 식용을 위한 신선한 채소와 물고기도 기르고 있지요. 그래도 지하에서 생활하니 갑갑하지 않겠느냐고요.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 창문이 설치돼 있는데요. 엄격히 말해서 창문 모양을 한 전자 화면인 거죠. 개당 $15,000라는 이 전자 창문은 지하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설치했습니다.
If you want, you know, spring, summer, winter and fall in New York City, you can live in New York City if you want to be San Francisco.
마치 뉴욕에 사는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의 뉴욕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뉴욕뿐만이 아니라요. 세계의 주요 도시를 24시간 촬영하는 고해상도 영상을 통해서 언제든 원하는 곳의 풍경을 보여줍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탄성이 절로 나오는 것이지요. 이렇게 안전은 물론이고 최첨단 시설을 갖추다 보니 아파트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170제곱미터 넓이의 한 층을 모두 사용하는 아파트의 경우 한 채당 300만 달러부터 시작하고요. 절반 크기의 아파트는 약 150만 달러 정도라고 하네요. 게다가 현금을 내야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여간 부자가 아니고선 구입하기가 힘들겠죠. 대부분의 입주자는 이 생존 아파트를 휴가용 별장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암벽 타기를 하고 있는 레이톤 군과 루크 군 역시 여름을 이곳에서 보내고 있다고 했는데요.
I feel like nobody else because...
레이톤 군은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무나 이러한 지하 격납구에서 암벽 등반을 할 수 없을 테니 말이죠. 또 루크 군은 아파트에서 지내다 보면 지하에 있다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는다면서 그냥 보통 집에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1차로 지어진 서바이벌 콘도는 모두 팔렸고 현재 건설 중인 2차 서바이벌 콘도는 이미 절반이 분양됐다고 하네요.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현대사회. 하지만 이제는 경제적 능력만 있으면 이렇게 안전하고 안락한 피난처를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미국은 지금 오늘은 공동체 지원 농업 CSA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뉴욕으로 산재직송 배달되는 농산물 얘기 들어봤고요. 또 미사일 경납고에서 고급 아파트로 변신한 서바이벌 콘도 찾아가 봤습니다. 김현숙 기자 잘 들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함께하시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워볼 영어 표현은 a fish out of water. A fish out of water입니다. So what does it mean to be a fish out of water? Well, let's find out. But first, we will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Hey, how is your uncle adjusting to living in New York City? I know that it's more busy and congested than where he used to live.
Well, after living in the countryside for most of his life, Uncle Richard is a fish out of water in New York City.
I see. Hopefully, he'll get adjusted to the city soon.
본문에서 제이슨이 제게 Hey, how is your uncle adjusting to living in New York City? 네 삼촌께서는 뉴욕시티에 잘 적응하고 계시니? 전에 사셨던 데보다 훨씬 복잡하고 붐비는 곳이잖아. 라고 하자 제가 Well, after living in the countryside for most of his life, Uncle Richard is a fish out of water in New York City. 우리 삼촌은 오랫동안 시골에서 사셔서 그런지 뉴욕을 많이 불편하고 어색해 하셔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a fish out of water,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how is your uncle adjusting to living in New York City? I know that it's more busy and congested than where he used to live.
Well, after living in the countryside for most of his life, Uncle Richard is a fish out of water in New York City.
I see. Hopefully, he'll get adjusted to the city soon.
Today's expression is a fish, F-I-S-H, fish, out, O-U-T, out of, O-F, of water, W-A-T-E-R, water. A fish out of water. So when you are in a completely unsuitable or uncomfortable environment or situation, you are considered to be a fish out of water. A fish out of water는 물 밖에 있는 물고기라는 말이죠. 이 표현은 마치 물에 살아야 할 물고기가 밖으로 나온 것처럼 사람이 낯설거나 불편한 상황에 놓인 걸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의 삼촌처럼 오랫동안 조용한 시골에서 살다가 붐비는 도시인 뉴욕에서 살게 된 것처럼이요. Uncle Richard is a fish out of water in New York City. 우리 삼촌은 오랫동안 시골에서 사셔서 그런지 뉴욕을 많이 불편하고 어색해 하셔 라는 문장이었죠. Now let me give you an example sentence using today's expression. I am really good at playing basketball, but I am a fish out of water when I try to play tennis. 라고 하면 나는 농구는 정말 잘하는데 테니스라면 영 맥을 못 쳐 라는 뜻이 됩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how is your uncle adjusting to living in New York City? I know that it's more busy and congested than where he used to live.
Well, after living in the countryside for most of his life, Uncle Richard is a fish out of water in New York City.
I see. Hopefully, he'll get adjusted to the city soon.
Let's review. A fish out of water is someone who is uncomfortable or unsuitable in a situation or environment. A fish out of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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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try using this fun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I know you want to leave me, but
I refuse to let you go.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Temptations의 Ain't Too Proud to Beg 들으시면서 이 시간 마감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 투데이 3부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Ain't too proud to prove, baby, baby. If I have to cry to keep you, I don't mind weeping if it'll keep you by my side.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789년 8월 26일 오늘 프랑스에서 국민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권리를 밝힌 인권 선언이 발표됩니다. 당시 프랑스는 로마 가톨릭의 고위성직자와 귀족의 제1, 2신분이 주요 관직을 독차지했고 이들에게는 세금 또한 면제됐습니다. 반면 시민과 농민, 도시 노동자로 이뤄진 제3신분에게는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는 등 시민들의 불만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중 1789년 6월 제3신분 사람들은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의 테니스 코트에 모여 특권 계층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는 개혁안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왕 루이 16세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에 분노한 파리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독을 습격해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혁명의 불길은 전국으로 확산됐고 이는 1789년 오늘 프랑스 국민회의의 프랑스 인권선언의 발표로 이어지게 됩니다. 미국 독립선언의 영향을 받아 프랑스 군인인 라파예트가 초안을 쓴 이 인권선언은 근대 시민사회를 여는 첫 걸음이 됐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1978년 8월 26일 오늘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대교구장인 알비노 루치아니 추기경이 로마 가톨릭 교황으로 선출됩니다. 이날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의 굴뚝에서는 새 교황의 선출을 알리는 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1912년 이탈리아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루치아니는 23살 때 사제가 됐습니다. 이후 1929년 루치아니는 베네치아 총대주교로 임명됐고 이듬해 베네치아의 대교구장이 됩니다. 그리고 1978년 오늘 루치아니는 제263대 로마 가톨릭 교황으로 선출된 것입니다.
Decorum potestate et autoritate confidimus.
루치아니 주기경은 전임 교황들의 훌륭한 점을 본받겠다는 의미에서 선임 교황인 교황 바오로 6세와 교황 요한 23세의 이름을 따 자신의 이름을 요한 바오로 1세로 짓습니다. 요한 바오로 1세는 또한 화려하고 장엄했던 교황 대관식을 거부했습니다. 즉위와 함께 온화한 이미지로 전 세계 가톨릭 신자의 존경을 받은 교황 바오로 1세는 하지만 선출된 지 33일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